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2020년의 4월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지나가네요. 어릴 적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으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아쉬운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자느라 놀지도 못하고 또 숙제도 다 못했는데 하루가 다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4월이 꼭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못했던 그런 한 달처럼 느껴집니다. 이 황무지라는 토마스 엘리엇의 시에 보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좀 우리에게 그런 잔인한 달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4월, 우리가 잔인함 가운데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한 우리는 다시 살리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도 누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또 간절히 가졌던 그런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다시 세상, 다시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은 흔히 유혹과 죄, 악이 가득한 곳이고 또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은 사탄의 나라, 지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지옥이고 사탄의 나라라는 그런 정의를 우리는 쉽게 내려버립니다. 물론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어디로부터 구별되었는가 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교회와 반대되는 곳으로 우리가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교회와 정말 반대되는 곳에 위치한 곳이고 또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식으로 우리한테 굳어져서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일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또 우리가 동료를 만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또내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옥이고 세상이 사탄의 나라라면 우리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염되었고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의 소유인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자 하는 이 구호를 외칠 때 세상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서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반대되는 곳,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정의를 우리 안에 새롭게 내리고 오늘 말씀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28장 처음에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비어 있었고 그곳에는 천사가 그 무덤의 돌을 옮기고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이 찾아온 두 여인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주러 급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자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이두 여인은 11명의 제자에게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또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이제 드디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산에서 지금 만나고 눈앞에 그 예수님이 직접 계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를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17절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둔하고 의심 많은 또한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와라는 이 단어는 제자들의 불신과 의심을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보는 소망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이지만 또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또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 돌아와서 눈앞에 있는데도 의심하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멍청이들아 3년 동안 나한테 뭐 들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의심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시면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확실히 믿지 못했고 또 허황되어서 너무나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받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때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이단 종파의 한 교주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이 예수님의 선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친절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 어워스라는 이 신학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이 부분을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는 바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이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된 인자와 같은 일을 메시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유대인들은 곧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의 인자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8절의 말씀은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실 수 있고 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지만 너희는 못 받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을 선포하시고 볼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간구하고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이 땅에서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포기한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부활과 소망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권능의 일들, 능력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고 주시고 또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이제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하는 존재이고 또 제자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되겠죠. 즉 제자가 된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소명을 주셨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으로 가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시대 제자된 우리와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가 가야 할 곳 성도의 현장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부분만 편집하면 제가 이단인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의 필드 또 성도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 현장에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충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얻은 에너지, 교회를 통해서 받은 모든 교육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활개를 치고 또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곳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죄악시 여기고 담을 쌓고 마치 가서는 안 되고 발을 담궈서는 안 될 곳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된 우리가 다시 세상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장 이상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며 신앙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이상한 모습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일은 세상에서 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잠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세상에서는 잠잠하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세상이라는 그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곳도 세상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곳도 세상이요, 교회된 우리가 오늘 서 있고 살아가는 이곳도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가라 하시는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누가 큰가, 우리끼리 모여서 누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며 견주는 데 시간을 보낸다라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뭉쳐있던 초대교회를 압박과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세상으로 퍼져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동료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들을 또한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제자된 우리는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가라. 가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 소명을 너희들은 다 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통장의 잔고를 채워주리라. 좋은 일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르심 받은 우리가 능력으로 삼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마태복음 첫 장에서 들려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에 다시 또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느 산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가오셨다라는 이 원어의 이 단어가 오늘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 왔을 때도 다가왔다라고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마치 자기에게 있고 그것을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시대에도 그들의 삶을 위로하는 척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 아주 좋고 화려한 길을 줄 수 있겠다라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늘과 땅의 영광이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고 유혹하던 그 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사탄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부활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이젠 제자들의 것, 성도의 것, 우리의 것, 교회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된 우리, 제자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서 끝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비록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가장 큰 능력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사명을 이루고 싶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맨하탄으로 전도하는 일도 지금은 닫혀 있고 또 할렘에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들을 돕는 것도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도 지금은 어렵고 또 소극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갇혀 있지만 또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넓은 세상과 더 다양한 또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또 정치적인 견해를 주장하며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몇 명이 죽었는가를 보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가를 매일 아침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 시각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세계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짚어가며 아이들과 함께 또한 매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그 땅에 세워진 교회와 그 땅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또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 주었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우리의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 시간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후원하고 또 큰 것은 아닐지라도 필요한 이들의 집에 반찬이나 음식이나 과일들을 놓아두고 가는 그러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큰 것인가를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키우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1차적인 제자들입니다. 저도 이 큰아이가 8학년이 됐는데 이 아이가 아직도 보면은 뭐 덤벙덤벙하고 그냥 철이 없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런데 이 아이와 말씀을 가지고 나눠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여전히 철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런데 농담이고요. 정말로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어 보면 어떤 날은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오늘 아이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일은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에 코로나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유일하게 간절히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근심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온 가족이 붙들어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라라는 소명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단순히 돈을 버는 그러한 장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비전이 살아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정에서 하시고 커뮤니티에서 하시고 선교를 위해 하셔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보내는 곳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신 권세로 기도하며 섬김을 또한 행하며 이 기간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집에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답답한 시간 가운데서도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일을 마땅히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십니다.